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공부한 위치를
그리고 13장, 14장, 15장에 몰락하는 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사무엘상 15장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사울왕의 모든 기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9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사울에게 일어난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라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방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자, 이 4절까지가 나귀를 찾는 이 사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까지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요청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왕을 허락하겠다 해서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제 8장의 마지막인데 그 9장에는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장의 처음 시작은 전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참 이 문학적 표현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사울 이 왕을 우리는 지금 사울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왕을 세울 어떤 한 사람을 사무엘이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날처럼 대통령 후보가 정당에서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면 좋겠는데 아무런 연락도 될 수도 없고 서로 관계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고 왕을 세우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왕을 세우겠다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해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9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을 소개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아주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집안이 그래도 뼈대가 좀 있는 그런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좋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제 사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이란 사람의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인품이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품이 대단한 걸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준수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년은 청년이란 말입니다. 준수하다. 아주 빼어나고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품도 좋고 가문도 좋은데 체격도 이 몸도 좋아요. 그래서 키가 커가지고 얼마나 크다고요? 머리 하나도 올라가요. 그럼 그분이 만약 버스를 타면 딱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딱 이러면 앞에서 뒤에까지 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키가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기골이 장대해서 키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으면 키가 크지 않아도 많은 이 지혜로서 이룰 수 있는데 이 지금서부터 3000년 넘게 전에는 그저 몸 큰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몸이 커야지 짐승도 잡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또 적군하고 싸워서도 무기라는 것이 클 밖에 없는데 칼을 가지고 잘 싸우려면 등치 큰 게 이기겠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네 아버지가 암나귀를 그냥 잊어버려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니까 한 몇 마리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암나귀들을 만약에 수백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불가능하겠죠. 그거를. 그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버지가 사울에게 그 암나귀들 좀 찾아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찾으러 하니까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 하고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온 땅을 헤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땅에서 찾아가지고 못 찾으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겜 땅 입으로 이 예루살렘 조금 올라가서 이 산악지대 전체 다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역이에요. 그걸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노른자위 땅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를 다 뒤졌는데 3일 동안 뒤졌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나귀 몇 마리를 나귀가 요새처럼 무슨 도장을 찍어놔서 목걸이를 해서 누구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찾겠어요. 결국 못 찾았죠. 그러니까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못 찾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사건이 바로 5절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함은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단 5절부터 10절까지는 도저히 못 찾으니까 아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생각하는데 야 이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집에서 아버지가 걱정을 하실 텐데 암나귀 걱정이 아니라 3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더 걱정할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 중에서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버지를 그 마음을 대변해가지고 아버지가 3일 동안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걸 보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것보다도 더 걱정인 게 3일 동안 찾아서 헤매는 아들 걱정이 더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아주 재밌는 게 천재 수학 소녀 혹시 얘기 들었어요? 아시죠? 한국에 이 뭐야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를 다니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거기 나온 어떤 애가 천재래요. 그래서 어디죠? 스탠포드하고 하버드 두 개 대학을 다 합격했다. 그런데 스탠포드에서 한 2년 다니고 하버드에서 2년 다니고 졸업장은 하버드에서 받는다. SAT 2400 만점이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저커버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엄청난 사건이 났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단군 이래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소녀로구나. 그런데 졸업장이 뭐 있고 저기 뭐야 합격 통지서가 다 있고 뭐 교수들이 얘하고 연구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증거까지 나왔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전에 그 아버지가 지금 워싱턴에 왔는데 와가지고 정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딸에게 뭐라 하지 마시고 딸을 잘못든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딸을 갖다 못 살게 굴었으면 딸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최고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윤이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행복한 거예요. 공부 못해도 엄마가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죠, 축복. 이 딸은 가윤이가 아니고 정윤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하고 그랬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강박관념이 어땠을까? 가족 간에도 이런 배려가 필요한데 이 사우단 사람이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배려라는 거 여러분 신앙에서 신앙 생활이 깊어지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 배려를 잘하게 돼 있어요.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도의 그 간디가 말이죠. 한 번은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고 기차를 타게 됐는데 인도가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니까 좀 시원찮게 살았는데 이 간디가 모처럼 좋은 구두를 샀거든요. 그래서 구두를 신고 이제 기차를 타려고 뛰어갔는데 기차가 출발하려 하니까 서둘러서 갔어요. 근데 이 구두를 오랜만에 사서 신고 너무 좋은 걸 신다 보니까 좀 발하고 좀 안 맞았는지 기차를 막 타고 올라갔는데 아뿔싸 이 오른쪽 발 구두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 밖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간디가 그 당시는 뭐 별로 유명한 것도 아니니까 기차를 세울 수도 없어요. 자 기차는 서서히 출발하고 있고 내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발을 동그는데 이 간디가 놀라운 일을 해요. 자기 남은 왼쪽 구두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그러느냐. 내가 왼쪽 구두 하나를 가지고 있어봐야 나는 신지를 못하는데 이걸 내가 던지면 누군가가 두 짝을 찾아서 신발을 신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던지니까 간디는 간디죠. 우리는 그런 생각 하겠어요? 우리는 첫째 뛰어내려가지고 구두를 찾든가 아니면 소리 질러가지고 뭐 밖에 사람 보고 그거 잘 놔두세요. 전화번호 얘기해주세요. 잡든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안디라는 사람은 생각이 우리하고 달랐던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이죠.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는 정말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오늘 이 사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은 감은 좋고 체격 좋고 신체적 조건 좋죠. 성품, 인품 이 정도면은 왕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죠. 그렇게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왔던 사환이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숲당에 왔는데 숲당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숲이 어딘가? 성경에 숲이라고 하는 건 지명 이름이에요. 숲. 숲이 나오나요? 숲은 아니 우리 이병태 집사님이 있어요. 금방 찾았어요. 이럴 텐데 라마 바로 옆입니다. 왜냐하면 숲이라고 하는 이제 라마 옆에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숲 땅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라마 옆에 라마는 뭐냐면 사무엘의 고향이죠. 라마가 사무엘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땅이죠. 바로 그 바로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딱 생각을 갖다가 아 여기에 바로 이 성 옆에 성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든지 말하면 탁탁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우리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가서 물어보기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거 좋은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려면 뭔가 좀 대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24만이 저한테 눈이 한 세계를 있는데 그 반, 4분의 1 세계 25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주고 우리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 전혀 몰라요. 근데 사무엘상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 9장까지 볼 것 같으면은 사무엘은 블레셋하고 싸웠어도 이겼고 미스바에서 대집회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심령대 부흥회를 했는데 이런 사무엘을 어떻게 이 사울은 모를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요새처럼 이 미디어가 발달 안 돼서 TV 중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만 미스바 집회에 자기만 빠진 걸까요? 아니 들은 소문도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 사환은 종은 그걸 알고 있는데 라마에는 하나님의 종이 살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사울은 왜 그걸 몰랐을까? 몰랐는가 아니면 알았는데 사무엘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만나게 되면 갖다 줘야 될 선물 사례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걸까? 거짓말하는 걸까? 하여튼 이건 제가 보면 해결이 성경에는 이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이 이런 걸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15절부터 21절까지를 또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드디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사무엘, 이 사울과 사환이 그 라마 성을 향해서 가죠. 숙당에서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성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바로 누구를 만나죠? 소녀들만. 소녀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물길러요. 네,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러니까 성에서 우물이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녀들이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선견자가 있느냐. 선견자는 선지자라는 말하고 동등한 말입니다. 선견자는 미리 본다는 얘기고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리 보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선견자는 말을 이제 쓰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라는 말로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선견자로 썼다가 사무엘 시대로 와서 선지자라는 말로 이름이 바뀌죠. 그것을 이제 가로로 해가지고 구절에 보면은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길는 소녀들이 오니까 물어보는 거죠. 선견자들이 어디 사는지 선견자가 그러니까 바로 이 성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성에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라마에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지금 몇 개 성을 돌면서 사역을 하죠. 그 성이 세 개가 나왔는데 어디 어디라고? 미스바에 있어요. 그죠? 또 세겜에 간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길갈에 간다 그랬어요. 그 이 세 군데를 돌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다니다가 그리고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인 라마에 와서 쉬고 또 다니고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울이 그 성을 가려고 할 때 마침 공교롭게 사무엘이 그 성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들이 빨리 가면 만납니다. 지금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까지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데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당은 좀 산 꼭대기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산당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이거는 또 여기서 이제 다윗 시대 이후로 넘어가서 솔로몬 시대로 가면 산당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에요. 산당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 실로 성전이 블레셋에 의해서 성막이 다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은 법궤까지 뺏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이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바로 라마의 산당에서 사무엘이 지금 제사를 이제 집행을 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이 9장을 가만히 보면은 1절부터 요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이름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사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사울이 지금 뭐 사환하고 얘기해서 간다 간다고 사울 얘기는 하는데 정작 사무엘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식으로 비밀스럽게 얘기해요. 여기에도 이게 사실 저자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 섭리를 나타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자 드디어 사울에게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환하고 이상하게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가게 만들고 3일 동안 찾지 못하게 하고 헤매다가 보니까 라마 사무엘이 사는 성 근처에 오게 하고 마침 오게 하니까 이 사환이 아는 척 하느라고 여기 하나님 종이 있는데 가서 만나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말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알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나귀를 찾고 있어. 그럼 가보자. 여기까지가 14절이에요. 지금 가는데 15절은 드디어 그럼 이 사울이 오니까 사무엘이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절을 딱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더래요. 16절부터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정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알베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요. 사무엘도 사울도 서로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금 언지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내일 너를 만나게 하겠다 이맘때 오거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블레셋을 구원하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요. 블레셋이 침공을 하고 못 살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래서 막 울부짖고 힘들어하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만은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를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15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안타깝고 후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표현이 그런 건데. 그럼 사울은 실제 왕으로 준수하게 세워지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합당하지도 않은 사람을 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까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오늘 이유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도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울이란 왕을 세워서 구원을 하겠다는 거죠. 열두 이제 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사사들이 하나님께 막 백성들이 우리 주께 섬긴다 하니까 사사들 열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사사들 우리가 열두 명을 다 배웠지만 사실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제대로 된 사사가 없어요. 전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도 엉뚱한 행동을 하는 정말 이상한 사사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봤어요. 우리는 어려서 사사기 하면 사사들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운데 토막들인 줄 알았는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봤을 때 사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동네 걸러패들이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들이 그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거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나무 막대기가 무슨 쓰임을 대단하게 받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무 막대기가 엄청난 위력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이고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쓰임병에 걸려가지고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쓴다고 해서 구원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용하셔서 완악하게 만들고 고집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렇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발람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보면은 그런 발람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온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터치해버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선포를 하는데 이스라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너희들이 장성할 것이고 너희들이 창대할 것이고 이런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발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히브리서에 가보면 가장 나쁜 이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의 거짓 선지자. 가장 폐역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썼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쓰임병에 걸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쓰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를 쓴다는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썼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도구였을 뿐이고 역사라는 건 전부 성령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과 나의 인격적 관계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달려져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성령의 쓰임받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시작. 쓰임받지 말고 열매를 맺자. 아 쓰임도 받아도 좋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그 16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마침 사무엘이 그 라마 성에서 나와가지고 성문을 나옵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런데 이쪽에서 사울이 또 이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성에 들어가서 성견자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겠어요? 바로 성문에서 장 만난 거죠. 성문에서 사무엘이 딱 걸어나오는데 딱 보니까 아 두려우거든. 아 요 사람들이 누군가. 왜냐면 같은 동포들이니까 얼굴이 다 똑같이요. 지파만 다르다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저는 선견자를 찾으러 왔는데 선견자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성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무엘이 탁 한 게 아 하나님이 말씀한 거라구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아는데 사울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을 받아도 모르는 거야. 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금방 알아서, 아, 하나님께서 어제 하시던 그 사람이로구나 하고 바로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모르니까 선견자 집이 어디죠? 하고 모릅니까? 내가 선견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산단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라 먼저.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모든 얘기를 다 하는데 거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 프로비덴스라고 하는 이 섭리라는 것이 정말 참 신명박치가 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섭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섭리를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일을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죠. 잘난 척하고 꼴값하고 지가 너무 뛰어난 척하려고 그렇게 의지되고 하니까 팔아버리죠. 그래서 가서 종으로 돼버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될 친구인데 살았죠.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지고 형편없는 삶을 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죠. 그런데 나중에 흉년이 되니까 마치 다시 만날 가족과의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동생, 형들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충격이 말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창세기 거기 보면 제가 소름이 끼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상식적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지 않고 팔고 팔린 사람이에요. 제가 요셉이라면 여러분들 잘 걸렸다 해가지고 하나씩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죽일지도 몰라요. 자기를 평생 고생시켰으니 이걸 어떻게 놔두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당신들은 나를 죽으려고 이렇게 팔고 했죠. 당신들은 지금 죄책의식 조금 더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아서 우리 가족 모두 다 죽는 거고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흉년이 올 줄 알고 나를 여기 미리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했다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일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 유명한 이 섭리의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고넬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가이사라는 거기 그 지도에는 안 나왔겠네. 신학 지명이니까 제일 아래쪽에 요파 쪽에 있는 그 바로 요파 옆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제 신약 시대의 도시인데 그 가이사라에서 이 고넬료가 있어요. 백부장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보안을 둔 중대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요파라고 하는데 볼 일이 있어 갔어요. 그래서 요파에 가서 마침 방문을 하고 요파에 가는데 요파가 바로 어디냐면 이 가이사라 옆이에요. 근데 가이사라에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요파로 보내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집으로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요파에 누가 있는지 왜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요파로 보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요파에서 뭘 하느냐? 사람이 오기 좋은 직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나오는데 거기에 뭐 네 다리 달린 짐승들 기는 거 나는 거 막 잔뜩 잡종사리가 있는데 환상 중에서 그걸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이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 못 먹습니다 하니까 내가 지금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못 먹느냐. 그리고 깨버렸어요. 그리고 딱 내려오는데 요파에서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 여기 베드로 선생 계시오? 전데요. 가이사라로 갑시다.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고넬료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돼요. 어떻게 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드로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을 로마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여기 보면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정말 우리가 알다고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건 모든 우리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끌어 간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 고대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썼던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없어요. 근데 사본이 있는데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전문을 보는데 사해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해 근처, 사해는 바다 어딘지 알죠? 그 근처에 동굴에서 숨었던 정말 순교를 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겼어요. 양피 가죽에다가 또는 파피를 해서 씁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다 썼어요. 그런데 로마군들이 거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이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그걸 넣고는 동굴에다 감췄어요. 그리고 동굴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서 죽고 로마군들은 그 사람들이 살던 집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냥 사회가 옆에 있는 그 주거지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수백 년이 아니죠. 거의 지금부터 한 그러니까 50년이 안 됐는데 그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2000년이 거의 지난 시대에 어느 한 양 치는 소년이 양을 치는데 양이 자꾸 도망을 가는데 그 따라갔더니 그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갔는데 봤더니 거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를 보니까 거기에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건드리려다가 말고 이게 무슨 책인가 깜짝 놀라요. 왜냐면 2000년 됐으니까 건드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고대의 사본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참 보면 대단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오늘 중요한 말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고 뭐 관심이 없어요. 양 찾는 거, 이 나귀들 찾는 거 전부 다예요. 지금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지만 아무 생각도 없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아픈 것을 딱 짚어준 거예요.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아요. 찾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사울이 아마 내가 볼 순간 깜짝 놀랐을 거예요. 3일 동안 찾아서 못 찾았는데 이 선견자를 만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걸 찾았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말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겠지 가만 앉아서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일이 생기니까 이런 일 정도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귀 찾는 일은 단순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에게서 사울하고 만나면서 중요한 것은 왕으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놀랍게도 암나귀의 문제, 사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먼저 우선적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믿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네가 아니냐? 니네 집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그런 온 백성들의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고 네가 지금 중심 인물이라 네가 지금 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머리가 좋아서 알아들었겠어요.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니까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어디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겸손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걸 그냥 겸손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까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제일 또 별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울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정말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았는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다. 이 지금 기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울의 집안이 가장 형편없는 집안인가? 사실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선은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 마지막 3개장을 보면 놀랄만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 다 배웠는데 유명택 집사님 알 것 같아요. 뭐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한 레위 제사장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을 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장인어른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틀 있다가 올려고 했는데 한밤 더 자서 또 자고 또 한밤 더 자는 바람에 그리고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잠깐 하니까 아 거기는 외인들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가서 자는 곳이 어디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아가 어디냐면은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집안이에요. 기브아라는 곳에 가요. 근데 기브아에 가서 딱 하는데 기브아 어떤 잘 데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노인이 잘 데 없어 우리 집에 오셔 해서 그 집에 들어갔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브아의 온 남자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놓으라는 거죠?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신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죠. 내놓으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여자를 내놨죠. 이 주인이 뭐냐면 내 딸이 있는데 필요 없으니까 여자를 내줘. 이 첩을 내놓는 거예요. 첩이 밤새동안 육아를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그 다음날 문지방에서 죽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칼로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 한걸 온 지파에다 한 덩어리씩 보냈어요.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열한 지파가 모두 합쳐가지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전멸 4만 천 명이 죽었어요. 아니 5만 100 명이네. 25,100명하고 25,000명이면 더하면 51,000명이죠. 그래서 51,000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완전 선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망간 남자들이 600명 있었는데 요 사람들이 베냐민 산꼭대기에 올려가가지고 베냐민 지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림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었어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마을 온 마을을 베냐민 지파의 마을을 다 숙대받는 5만 명이나 되는 이 지파가 600명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남자들만.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적어도 5만 명, 6만 명, 7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600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만 있으니까 장가를 갈 수 있나. 왜냐하면 이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여자를 주는 사람을 엄벌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했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를 갖다가 400명을 훔쳐왔어요. 몰래 가가지고 처녀를 보쌈식으로 해가지고 약탈을 처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을 채워줬는데 600명을 다 채워줘야 되는데 400명밖에 없어요. 200명은 실로에서 매년 하나님의 여호와 절기를 해요. 그러면 절기로 축제를 하는데 실로의 아가씨들이 나와가서 거기서 뭐 무도에서 춤도 추고 하면 얼른 와서 얼른 와가지고 어떻게 복삼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 자르러.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서 200명은 납치를. 그래서 600명이 장가를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 9장 1절에 보면 기스가 유력한 집안 사람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 지파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5만 명이 나눠왔던 땅을 600명만 남았으니까 600명이 다시 나눠가지면 1인당 땅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유력한 사람들이 됐을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울은 그 집안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말하는 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겸손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사무엘은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그 끝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 20년 만 한 30년은 40년 이렇게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갑자기 6만 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또 올라오는 게 왜 하나님은 이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울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도 높이 들어 쓰시니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소리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니까 누굴 쓸지 몰라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하고 사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이 권력을 가진 당대 최고로 강한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이 지파가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싸움 못하도록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에 땅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뼈와 뼈가 부딪히면 아프니까 거기에다가 동아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탕이 맛있는가? 그래서 동아리를 붙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해서 사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는 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2절부터 끝에까지는 이제 그 세우는 걸 갖다 이 사무엘이 산당에서 이제 파티를 여는데 30명을 초청했어요. 그리고는 제일 중심, 중앙 좌석을 바로 이 사울을 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그 사람을 가운데 중앙에다 앉히고 그리고는 고기를 넓적다리 고기를 갖다가 줘요. 넓적다리. 이 앞 넓적다리, 앞에 넓적다리가 두 개잖아요. 짐승들은. 그러면 제사장은 앞 넓적자리를 먹게 됐는데 왼쪽 걸 먹을까요? 오른쪽 걸 먹을까요? 율법에 보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앞에 있는 이 넓적다리 두 개인데 둘 중에서 오른쪽 걸 왼쪽 걸 다 먹는 게 아니라 한쪽 것만 먹어요. 어느 걸 먹게 돼 있을까요? 오른쪽 걸 먹게 돼 있어요. 왼쪽 걸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그게 표시가 안 됐지만 오른쪽 넓적자리를 아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주면서 뭐라 하냐면 너를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고 너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너를 주라고 해서 주는 거다 하고 먹어요. 그래서 둘이 먹고는 그날 밤을 지붕에 올라가서 집으로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지붕에? 우리로 말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은 평평하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보면서 둘이 왕이란 무엇이냐? 왕이란 주는 거냐 받는 거냐 나는 주는 거고 넌 받는 거다 왕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밤새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자 너는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자 2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냥 말했다 하면 되는데 담화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가라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너 가라 이 말이 이제 헤어지자는 거죠. 그러면서 함에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걸어갑니다. 드디어 왕을 세울 사람과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둘이 드디어 지붕에서 내려와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27절 보면 성읍 끝에 이르매 마지막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야 사환 좀 앞으로 보내라.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이 말은 야 사환 좀 앞으로 보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환이 앞서매 또 가는데 너는 이제 잠깐 서라. 사환을 보내고 딱 세웁니다. 너 잠깐 서. 그리고는 사울이 딱 서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무슨 말씀을 들려줄 거예요? 그건 10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섭리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요. 그리고 멸망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쪽을 얘기를 해서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잃어버린 안나귀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너스로 왕까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어떤 건가 이제 정확하게 3분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 예수님끼리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된다. 만약 안 된다면 주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넘치는 그런 섭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건강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3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